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전달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이 예배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오니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고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냄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5장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은 걱정, 근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7장에 와서 비판,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떻게 모시고 있냐면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왕의 사람들은 이미 아까 팔복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그 팔복의 조건이 그 복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얻으면 그 예수를 얻고 나면 구원받고 나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지만 바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이제는 나에게는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좋던 나쁘던 그 비난과 비판 속에서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살다 보니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주님의 그 첫 기쁨을. 근데 그 기쁨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서 그 비판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크리노라는 뜻인데 뭐가 있냐면 정죄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법에 고소하고 이런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7장을 얘기하신 이유는 그건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율법적인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낫다, 내가 옳다. 이 싸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판단이에요. 판단.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뭐를 구별하기 시작했죠? 우리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나니까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선악이란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언가 얘기할 때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선악의 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사람을 저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를 없애기 위해서, 내 안에 정죄함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 가늠한 여인 아시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자가 가늠을 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 그 율법 중에서 최고형이 가늠했다는 건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 등에 죄 있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로 저 여자를 치라 했을 때 뭐가 왔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순간, 여기에 이 가슴에 터치하는 순간 뭐가 온 거예요? 주님의 양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대1로 만났을 때,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하세요? 너 정죄하지 마. 나도 정죄 안 하니까 너도 정죄하지 마.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돌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정죄와 판단의 그 기로에 서서 사람들을 채찍하는 데만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데 저 정죄 안에, 뭐 안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판단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밝혀진다면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죄가 주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정죄가 주는 기쁨은 없어요. 근데 그 정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너가 그 정죄함을 어떻게 해요? 누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죄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우리?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자,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이라.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을 볼 때 어때요? 각자 모양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복제품처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이 여러분 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쁨이 없는 건 뭐예요? 벌써 내 마음에 판단하는 자, 선악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때요?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어때요? 자꾸 싫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폭발해서 어떻게 해요? 너랑 안 살아, 너랑 헤어져, 너랑 끝이야.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목이 고닿다. 그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 아니 내가 목이 고닿다고? 아니 목이 왜 고닿지? 난 목이 짧은데 왜 목이 왜 고닿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했길래 처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했어요. 뭐를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생각했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 뭘까? 아, 모세가 시내산에 갔잖아요. 율법 받으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 숭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었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 그쪽도 목이 고든 백성이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지고 싶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깟 그거 수용하면 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도 목이 고든 백성이시네요. 근데 그거 아시죠? 똑같아요. 목이 고든 백성인 건 똑같고요. 사람인 건 똑같아요. 사람 대 사람은 목이 곧나 짧으나 똑같아요. 사람의 모양은 뭐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기 싫어서 저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비난받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딱 건드려지니까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들보 티를 내가 한번 건드려볼까? 또 똑같이 뱉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저렇게 속이 좁아. 근데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목사나 뭐 성직자나 뭐 집사나 뭐 다 할 거 없이 사람은 똑같아요. 본질상 진노에 뭐였다고요? 자녀였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선악의 기준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 참 그 공동체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런 어떠한 메시지가 있구나.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게 다섯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주먹 젖어요. 그렇죠?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한번 한번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엄지를 빼보십시오. 엄지를 이렇게 넣어보실래요?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요? 이렇게 만나시나요? 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지체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나무니 너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에 박히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딱 계셔야지 우리가 가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누굴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에요. 지체를 만나주시고 그 지체 하나하나를 뭘 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지금 7장의 말씀처럼 비판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 여러분 24시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제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24시간 주님을 얼마나 만나세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만나요. 어떤 청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만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도 작년이시니까 다 집사님들이고 많이 만나시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교제가 돼야 돼요. 어떤 교제냐면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간증들이 다 어떤 거예요? 대화잖아요. 누구와 대화한 거죠?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들. 그 고통 속에서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셨다?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함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24시간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 율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환경 가운데 주님을 돌아볼 수 있게끔 주님이 나를 돌이킬 수 있게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시선만 주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선이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되면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어느 집사가 누가 싫어 뭐해 어느 목사가 싫어 이게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멈추고 주님께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안에 믿어지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제하시죠? 그 교제 가운데 뭐를 나눠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이렇게 죽였더라가 아니라 그 판단에 했던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어떤 영양분이 되었는가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들이 뭐 때문에 방해 요소가 있구나 서로 나누다 보면 뭐가 해결이 될까요? 아, 저 사람은 저랬구나 이 사람은 저랬구나 다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여가 되고 그게 끊어지면 어때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면 누굴 찾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부터 찾으셔야 돼요. 집사님 나 불안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찾고 나서 그 해결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올 게 없어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지만 누구를 제일 제가 의지했냐면 물론 제 자신이었겠지만 저희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었어요. 당연히 아들이니까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의지하는 가운데서 끊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정, 육정, 불쌍해, 엄마가 불쌍해,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시고 참 불쌍하게 됐어, 연민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개입해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끊어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딜 떠났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야 다 떠났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과정,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칠 때까지 그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판단이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뭐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나는 어떤 창조자다? 아니,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마음으로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돌아온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 대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막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판단하시고 너희를 심판대에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너희를 보고 계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의 대상을 자꾸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내가 비판할 대상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자, 원수는 누가 용서하시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나의 원수는 뭐예요? 집안 식구인가요? 예? 네? 나예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럼 나의 원수는 주님이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지껏? 세상 근심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그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주님이? 폭풍 가운데 누굴 깨웠죠? 누굴 깨웠어요? 주님을 깨웠어요. 근데 그거 어려워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님 바로 옆에 있고 내 안에 있는데도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 한마디가 어려워서 환경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네가 포기할 때까지. 네가 뭐를 포기할 때까지? 환경과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깨우시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책감에 있다 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걸 아는데도 안 하는 내 모습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 시선을 돌리자마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어때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네도 죽어, 너도 죽어야 돼. 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온다면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다는 그 사실이 나한테 인정이 된다면 어딜 가서도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에 멈춰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함 없이 해방해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에서 2절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이론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 안에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죄함이 있을까요? 옛날에 당했던 것들. 옛날의 추억들, 옛자에 속아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모습 본 적 있잖아요. 그 쓴뿌리, 그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우,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가 있으니까 애를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아, 진짜 저를 봐요. 애를 볼 때마다 애가 성질 내는 거나 이런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6살이긴 한데 자꾸 이 정죄감을 만드는 거죠, 아이가. 내가 정죄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걸 자꾸 투사를 하고 투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 그 유전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유전에 욱하는 거. 욱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물려놓고 욱. 이 친구도 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3대가 흘러오는 이 저주의 어떤 욱한 이 기질들을 그걸 왜 보게 하시는가? 괴로워요.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똑같은 죄를 버물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거기서 평온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더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세대마다 악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나한테 보여주고 하려는 게 뭘까? 주님이 정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소리지면 얘는 두 배, 세 배로 소리 지르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아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땡깡 쓰잖아요. 하나님께. 아, 이게 안 돼. 화내고 막.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끄덕이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셨잖아요. 여기 보면 60, 70대 계시고 뭐 계시지만 어때요? 그렇게 인생을 사시니까 이제야 아버지 마음 알잖아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알아가는 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이전 것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새 영을 받아서 산다는 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인격으로 그게 인본주의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다 보면 주님이 하신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죄악 중에 괴수. 바울의 고백이잖아.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계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때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해요? 사생자요. 여러분,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 찔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고난 안 받았지, 너 고난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각자 주어진 분량이 틀린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진정한 주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걸 찾아가는 게 바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뭘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뭐 3장 1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7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나를 심판의 주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영,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왔구나, 왕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왔구나, 그걸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신뢰, 주님과의 신뢰가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비판, 형제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어떻게 해요? 이 3절에 보면 3절에서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눈이 보면 눈이 있잖아요. 우리 눈이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요만한 먼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그 눈썹 있죠. 눈썹 여기 이 눈꺼풀이 눈이 여기 이 눈썹이 들어갔어요. 눈 이걸 계속 어떻게 해요?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게 티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속 빼야 되냐? 안 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눈이 따갑잖아요. 이거를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진짜 이 먼지 같은 게 들어가도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에 있는 티를 생각하고 들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 빼나 바빠야죠. 우리 거 빼야죠. 이걸 빼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갖다 드려야죠. 주님 같이 교제하고 씻어야죠. 근데 어떻게 남한테 계속해서 너 티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지적을 해요? 그건 나의 옳음이고 나의 판단, 선앙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티를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게 뭐예요? 너의 티를 빼고 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한 이후에 형제로한테 가서 권면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저한테 권면하라고 얘기했지 정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형제가 만약에 범죄하거든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몇 명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 몇 명이에요? 두 사람 그 다음 몇 명이에요? 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야지. 내 눈에 죄성을 빼야지. 주님께 빼서 주님께 드려서 해결받았으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죄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내를 정죄하니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형제한테 판단하면 그 판단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면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돼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런 거 나중에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얘를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럼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티를 빼야 돼요. 내 어떠한 기준, 내 생각, 내 선악의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저 사람이 뭐라고 한들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로 창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를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칙인데 인간인지라 연민 때문에 정 때문에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을 내 생각으로 옮기려고 하고 이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주님께 해결을 받으셔야죠. 이런 자범죄들은 얘기하잖아요. 자범죄 이 자범죄 얘기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다. 미쁘신데 여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백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연결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판 때에 우리가 물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로마서 14장 7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 저는 이게 참 감사했어요.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주의 것이래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너희는 주의 것. 너희는 주의 것이래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고 가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만나라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를 죽음과 부활 가운데 이끄셔서 같이 부활과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매일매일 나와요? 이런 게? 이 감사가?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뒤로 돌아볼 수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은 말씀은 진보다고 얘기했어요. 진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봤잖아요. 누가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무슨 이소부아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요.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따라오면 돼. 그냥 나와 함께 가면 돼.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그냥 그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신앙이 있다면 그 신뢰가 있다면 절대 우리는 돌아서지 않아요. 오로지 어디에요? 앞만 보고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선포가 뭐부터 시작이 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누구 앞에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노라. 죽고 이제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는 자랑할 밖에 없다. 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제는 만약에 그 전까지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긴 다 정죄함이 없어요. 누굴 죽이고 싶은 거 없어요. 누굴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래 인간 본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선악이 들어와서 그 사탄의 장난질로 속고 있는 것뿐이지 원칙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내가 이 시선을 이 돌아보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주님은 일을 여지껏 안 하고 계셨나? 내가 돌아볼 때만 이루어 이게 아니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뭐 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5절에 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돼 있어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연기자예요. 연기자. 어떤 연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척,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척, 이런 가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여 했을 때, 아, 복음을 내가 한 세 번 듣다가 내가 다른 걸 들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늘 주님 안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주님 안에 속이고 외식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내 티를 빼고 내 들보를 빼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티를 빼고 들보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해놓으신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정죄함을 해방하셨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우리는 뭐만 남는 거죠? 기쁨이 남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정죄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죄함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미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맞아질 수 있을 때까지 환경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사랑을 받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